이제 에스겔서의 구조를 잠깐 보면 쉽게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48장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1장 1절에 3절에서 아까 봤고 4장부터 32장에서는 바벨론 2차 포로에서 이스라엘 멸망기까지의 그 역사를 담고 있고 그 역사가 에스겔의 환상이나 행동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33장부터 39장에서는 포로 기간 후반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부터 어떤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있어요.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는 성전의 회복, 땅의 회복, 그리고 분배. 약속의 땅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땅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이죠.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당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설명해 주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뽑은 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대한 얘기고 3차 포로와 멸망까지 가기 전에는 그 뽑은 칼을 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제가 레위기를 할 때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초반이라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성막에 대한 시내산에서 주었던 성막에 대한 모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정육면체, 정방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부분은 거룩한 곳이고 그 정방체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한 면이 다르거나 혹은 두 면이 다르게 그렇게 규격화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죠? 지성소. 지성소가 어디예요? 요거죠? 여기 이제 언약궤인데 여기가 정방체예요. 10기빗씩 돼 있죠? 가로, 세로, 높이가 10기빗이에요. 요 안에 있는 번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위치는 50기빗 돼갖고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 언약궤가 여기 위치예요. 정중앙에. 정육명체로 그렇게 돼 있는 모습으로 10기빗, 10기빗이죠. 그 다음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 지성소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 성소겠죠. 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 중에 두 면만 똑같습니다. 가로와 높이가 10기빗이에요. 여기가 10기빗이고 높이가 10기빗이고 여기가 20기빗이에요. 조금 정육면체에서 조금 떨어졌죠. 한쪽 면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가 50기빗, 100기빗, 50기빗. 높이는 5기빗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거죠. 여기는 전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육면체로 정방체 형태를 갖고 있고 네모 반듯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조금씩 한 면씩 달라지면서 그 중요성이 조금 희석되고 있고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곳이 다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이 외곽 틀부터 안틀, 이 성막, 여기 앞에 있는 뜰, 뭐 지성소, 성소 다 똑같아요. 그 치수가 2500, 2500. 높이도 2500. 그렇죠? 여기는 600. 뭐 여기는 500, 요거는 100, 100, 높이도 100. 이런 식으로 정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보였던 그 불완전한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이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 이건 똑같습니다. 네모 반듯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치수가.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식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던 21장에 등장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했던 새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 보여진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을 하죠. 지극히 높은 산에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지극히 높은 산에서 동일한 환상을 봅니다. 장대로 길이를 재요. 그래서 치수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지팡이 같은 갈대 혹은 금갈대로 그 치수를 재고 있고 여기는 정방형이죠. 네모 반듯합니다. 모든 게 다. 여기도 정방형이에요. 네모 반듯하죠. 2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있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소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47장에 가면 여기서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고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사실은 흘러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었고 성막을 통하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주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임마누엘의 실체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형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도 봤고 요한도 본 거예요.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보았던 40장부터 48장의 이야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이 내용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실현될 것을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에스겔이 예언했던 다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은 모바일이에요. 움직여요. 성막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다 부셔갖고 옮겨야 되죠?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구름기둥이 쭉 떠올라요. 그럼 밥 먹다 말고 빨리 준비하고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 그죠? 레위 자손들은 가서 성막 부시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부셔서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쭉 가면 어디까지 갔다 딱 멈추면 거기서 다시 성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 가능해요, 막 이렇게. 막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죠. 그 실로가 이제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그런 성막이, 이동 가능했던 성막이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건물로서 딱 한 곳에 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졌죠? 솔로몬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성전이 움직이질 않아요. 지성소, 성소가 다 있고 그 안에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언제 파괴돼? 예, 바벨론 포로 때 586년에 3차 포로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파괴가 되어지는데 이 파괴되어지는 성전이 재건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516년. 그렇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될 당시에 있었던 게 에스라예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요 당시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육적인 예루살렘 성이 짓밟혀서 없어졌지만 그 환상을 에스겔이 요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완성되어져서 가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파괴가 되죠. 헤롯에서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하죠. 저 성전 무너버려야 된다.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처럼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준비되어졌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욕인 거고 요것과 예루살렘 성이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착화되는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멸망하게 되고 파괴되어지고 다시 재건되어지만 또다시 파괴되어지고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걸 막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포로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약속의 땅을 빼앗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 예루살렘 성이 짓밟혀 있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민들. 답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나와 있지 포로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것, 회당. 회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회당. 그때부터 회당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당시 성전 파괴되고 요때부터 회당이 이제 강조가 되고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은 성전보다는 회당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요. 거기에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하게 되고 배움도 갖게 되고 가르침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이 온다고 하는 것들. 이런 내용은 이미 에스겔 40장부터 예언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은, 마지막 두 번째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만큼 재밌는 책도 없어요. 그죠? 또 다니엘서만큼 가장 많이 알려진 책도 사실은 드물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외국에는 그 이야기를 노래로까지 만들었어요. 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근데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외국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명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유명한 만큼 또 모르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 1차로 끌려와서 귀한 때까지 그 포로민으로 살고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포로 대상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포로민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전쟁에서도 졌고 포로로 끌려온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얘기하고 강조한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 다니엘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심판해 주실 분. 도구가 잘못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땐 그 도구를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은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똑같죠. 에스겔하고 똑같지만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도 사실 역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에서 끌려왔던 사람은 에스겔이죠. 근데 1차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엘. 여기도 사실은 엘자가 있어. 에스엘인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 1차로 끌려와서 포로 귀환 때까지 이제 있게 되는데 이 15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80대 후반까지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의 절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신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서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겠다, 이 목적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만 그런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아도 다니엘처럼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버금가는 신앙의 절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총리로 등용이 안 돼요. 나중에 뭐가 됐는지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는 목적이 그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처럼 사용하시면 이미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포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총리가 됐던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보니까 빨리 포로 기간이 와야 된다는 것들을 애태워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뀔 때에도 그 하나님의 70년이 차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죠. 어쩌면 요즘 하나님의 때가 다 가까웠다 그래서 막 세상인을 막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죠?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다니엘의 얘기는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4년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4년만 참아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4년만 참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4년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4년 내에 반드시 오시겠지.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마 두 종류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굳이 뭐 이렇게 좀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 그냥 시간 때우다가 시간 지나면 회복될 텐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회복될 때 회복되더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마음 먹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후자예요. 70년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보내도 하나님 회복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총리직을 소홀히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했던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냥 설렁설렁하고, 또 이쪽 직장에 갔더니 이쪽은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모습으로 주어져야 되고, 신앙은 신앙으로 족한 거지 신앙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두 가지 이야기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명은 바벨론이고요. 두 명은 메대, 페르시아, 바사에 대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있죠. 벨사살 왕이 있죠. 다리오가 있고 고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벨론이에요. 여기는 메대, 바사, 페르시아 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제 벨사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 벨사살은 참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그 술잔으로 술 한번 마셔보겠다고 막 술 갖다 마시다가 벽에 이상한 글씨가 나타나고 술 마시다가 이 메대하고 페르시아 원정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술 먹다 끝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리오가하고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는데 이쪽에 사위가, 그러니까 남편이 고레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메대보다는 큰 나라예요. 그래서 연합군의 총수가 되는데 이 연합군의 총수가 돼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고 바벨론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인데 장인이 다리오예요. 다리오는 뭐냐면 이 메대 왕의 이름을 부를 때 다리오라고 불러요. 장인인데 장인이 사실은 진짜 장인이 아니라 외삼촌이에요. 이 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정략결혼이 돼가지고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인데 병에 들었어요. 병에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 어린 자기가 그 바벨론을 다스리기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장인어른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자기에게 동조할 거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먼저 왕위를 올라갑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병들어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메대, 바사, 페르시아라는 말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고레스는 퀴루스라는 말로 소개가 되고 있고, 다른 그 다리오라는 이름인 다른 이름이 있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이 진행하는 거예요. 먼저 15세, 17세 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끌려오게 되죠, 원년에. 그리고 17세, 19세 때 이제 꿈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두라평지에 있는 황금신상을 하고 이제 그 절하나에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벨사살 원년은 60대 중반인데 벌써 이때는. 그 다음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할 때 80대 초반인 거예요. 80대 초반이니까 거의 약속의 때가 가까운 거죠. 이때부터 이제 고민하다가 80대 중반에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레스 3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조서를 내렸다라고 역대하도 쓰고 있고 에스라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3년이란 쓰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다리오가 2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리오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와 동일한 통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때 이제 이상을 보고 전쟁을 치르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미 예언에 들어가 있죠. 금신상을 통해서 다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역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상태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신 중에는 열악한 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을 버려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의 몽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금멸이 은 가슴, 노수로 된 배, 철로 된 다리, 철과 진흙으로 된 팔,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권에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은 뭐냐면 사실은 도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도구를 사용했잖아요. 이 도구가 누구냐면 열강이에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를 심판하게 되고 맞죠? 하나님의 도구.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이야기라는데 이 꿈의 몽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뜨인 돌이 진흙과 철을 가지고 있는 그 다리를 치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뜨인 돌이 세계 만방에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게 될 거란 얘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인류 역사가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너무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크게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1장부터 6장에서는 자서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이 내가 어떻게 끌려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을 감당했고 어떤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환상들을 기록하고 그 예언적인 성격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이방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언어, 기술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본 건데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아람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아람어는 사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스기야 때에도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라는, 참 이름이 특이하죠. 랍사게가 뭐예요? 랍사게가 그 히브리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러 나와요. 근데 그 대화를 하러 나온 그 랍사게가 무슨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발 아람어로 해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일반 백성들이 듣고 동요가 되니까 우리 신하들은 아람어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람어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뭐라 그래요? 너희한테만 말하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말하러 왔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계속 말하죠. 이것처럼 아람어로 쓰여 있고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인칭으로 쓰여 있어요. 에스겔을 3인칭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고 여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죠. 이쪽에서는 천사가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죠.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역할이 되어 있고 특별히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극명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네 재료 되는 동상이죠. 금, 은, 노, 철, 심지어는 철과 진흙까지인데 다섯 가지인데 그런 얘기가 있고 3장에는 풀무 속에서 구원받는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또 얘기가 있고 5장에는 성전 기물을 더럽힌 벨사살 그리고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7장에는 다니엘의 네 짐승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동상이 있는가 하면 네 종류의 짐승이 있죠. 그래서 2장과 7장이 대치를 이루고 풍물꾼에서 구출받은 다니엘의 새 친구와 사자굴에서 구출받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죠. 벨사살을 심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미쳐요. 정신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술 마시다가 죽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누구에 관한 심판? 도구. 도구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두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감당해 나가신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모든 나라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고 좀 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이에요. 근데 웃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해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왕이여. 너무 지나칩니다. 꿈이라도 얘기해줘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박사면 해야지. 그러면서 막 하라 그럽니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전국에 있는 박사들 다 죽여.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얘기 듣고 박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박사가 아닌데. 근데 사실 그 박사의 무리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도 들어가 있다고. 다니엘도 박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꿈을 얘기하게 됩니다. 꿈을 얘기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요 꿈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노수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보면 머리는 금으로 돼 있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은으로 돼 있는 두 팔이죠. 여기는 메데, 바사, 아까 말했던 고레스, 다리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여긴 동이라는데 사실은 노스예요. 배를 대는 노스는 이제 그리스, 헬라. 요거는 여러분들 잘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때. 그죠? 6개월간 잔치를 매설해서 뭘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 헬라와 전쟁을 치르는 일들을 계획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헬라가 이기죠? 그 다음에 철인 두 달에 이제 로마와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되는 거고, 철과 진흙으로 구비되는 이제 바리인데, 이거는 열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보다는 메데페르시아가 약해요. 메데페르시아보다는 헬라가 약한 나라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쩌면 이제 이것이 뜨인 돌이 와서 여기를 치죠. 여기를 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다 무너져갖고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죠. 근데 뜨인 돌이 뭐냐면 뜬 돌이 아니라 큰 바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온 돌이에요. 떨어져 나온 돌이 굴러굴러가서 여기를 탁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져 나온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돌이 점점 크게 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루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등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종말이 그렇게 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들이 끊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로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직면에 있는 어려움들, 그건 뭐가 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우리 죄 안 졌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서 못 깨닫는 자들에게 우상숭배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게 에스겔이고, 하나님은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자 라고 생각했던 그 포로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니 그분을 믿고 살아가자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늦어서. 다음 주에는 소선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각 같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